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8월 14일 목요일. 생명의 떡과 생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이자 경고이며 같은 문제를 피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신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근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실 수 있다. 이후에 예수님은 사역 중에 이러한 구약의 기록, 특히 만나와 물을 통해 교훈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신 당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활용하셨다. 요한복음 4장 7에서 15절과 요한복음 6장 31에서 51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위한 어떤 진리가 나타나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심을 발견했다. 평화, 기쁨, 행복에 대한 내면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나중에 예수님은 만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던 것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도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기 때문에 떡과 물은 이러한 물리적 측면 외에도 영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갈증과 배고픔은 그분 안에서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만나와 물을 주신 기록을 통해 광야에서 인도하신 당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다. 묵상. 당신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129. 죄로 인해 곤고하며 매일의 삶에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수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 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도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실도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뇌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한 양만큼이나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주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호소의 시 중 오늘 이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55편의 이 시는 가장 두드러진 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6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그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멀리 날아가 광야에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고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곳곳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1절에도 보면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 말은 기도를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하나님께 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2절에도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3절에는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쳤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즉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덮었도다. 9절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런데 특별히 시편 55편이 다른 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윗을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때에는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무리와 함께 친교를 나누었던 가까운 친구가 느닷없이 원수처럼 공격하여 사망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것은 다윗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별한 사이가 어긋나면 더 큰 원수처럼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닐 만큼 친근한 교우였는데 원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과의 충돌은 가까웠던 친밀도만큼이나 증오가 되어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미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해결을 본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19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9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주 만물이 이미 계시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므로 우주 만물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기 전에는 없는, 즉 무의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비로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함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고 들려진 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신뢰심을 갖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최고의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최고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최고의 방법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나 방법에서 벗어나 잠잠히 그때를 위해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욥을 사이에 두고 대결하는 선악의 대논쟁을 묘사하고 있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옹호하는 입장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부터 41장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욥이 비로소 만들어진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늘 의롭다고 주장하던 욥이 그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단의 청구로 인해 시작된 욥의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인한 여러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서로 토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처럼 그들에게 이해되었고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주의 조건에 전혀 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욥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였고 그러나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틀릴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만이 보시는 잘못된 조건에 맞지 않는 일들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욥에게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욥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던 사실에 대하여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개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때와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서 심각해지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두려워하여 낙심하거나 힘겨워하지 말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계획과 방법과 뜻과 시간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조용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보셨고 또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우리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수호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 그리스와 터키의 그 앙숙 관계, 400년 동안 이어진 그 처참한 역사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 가슴 아픈 이 이야기도 있고 또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 우리 대쟁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두 나라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 기대하고 가고 싶었던 밤모섬은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목사님 이제 오늘 밤모섬에 가시게 되는데요. 밤모섬을 다녀왔던 이 성지순례 다녀왔던 제 친구 목사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갔다 오면서 죽을 줄 알았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서 유언적인 기도도 하고 올 만큼 파도 이 높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 들었거든요. 과연 그 바다가 얼마나 이렇게 풍랑이 심하고 그렇길래 그런지 또 그곳에 이 요한이 어떻게 가서 일을 했는지 하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흉흉한 에게 바다를 생각하면서 아주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몸서리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 새 하늘 새 땅에 가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터키 그 쿠사다스 항구를 떠나서 배를 타고 한 4시간 항해 후에 이 밤모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밤모섬에 도착했을 때의 그 항구의 이름은 스칼라 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인구 한 3천 정도가 있는 호라 도시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 도시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밤모섬에 있는 가장 큰 마을입니다. 대개 다 보니까 하얀색으로 된 집들입니다. 정말 옛날에 유배지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유럽의 재벌이나 영화 배우들이 별장을 이곳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의 답사는 드디어 우리는 도착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밧모섬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 감격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주 벅차서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에게를 넘실 때는 그 파도를 지나서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저 성경의 땅 밧모섬을 밟으면서 사도 요한의 얼을 새기면서 신앙을 체험케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자, 밧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은 AD 10년경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때에 태어났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 로마 황제들의 전횡을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노령에 처했던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계시 상태에 들어가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계시를 기록했어요. 일곱 교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도 요한을 좀 생각하면서 과연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밧모섬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형제간입니다. 원래는 어부였죠. 배에서 이렇게 그물을 깊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부친을 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예수를 만나서 평생토록 예수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이 아주 어린 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그였습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은 불같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자 담대하게 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이 요한이 그곳에 따라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곁에 섰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의 마지막 모습을 목도한 제자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또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리고 다락방에서 예수의 품에 누웠던 유일한 제자이자 순교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12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은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 날아갈 성도들을 대표하고 꼭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갖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서 승천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 바로 이 밧모섬에 오기 바로 직전에도 그 이글이글 끓는 기름 가마에 그를 로마 병장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다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를 바로 이곳에 밧모섬에 유배를 시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요한이 왜 이 밧모섬에 있었을까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항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밧모섬에 유배당한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는 로마 제국의 전 영토에 황제 숭배가 하나의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숨기는 이 로마 황제 숭배의 골자는 뭐냐 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매년 한 번 이 로마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의 신상 앞에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외쳐야 되는데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여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 후에 증명서를 받아야 그때 이후로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신이든지 섬겨도 괜찮았습니다. 많은 이질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던 로마가 광대한 제국의 다양한 언어와 민족 국가를 정치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인 정책으로 창안한 것이 바로 로마 황제 숭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공산주의 사회가 오늘날 그대로 그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북한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를 신적인 요소를 부여해서 광란의 경배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가이사 숭배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는 이 숭배는 황제 숭배는 황제의 신격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신성시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통일 제국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그 고민한 끝에 그들이 창안해 놓은 것이 황제 숭배입니다. 근데 이걸 따르느라고 무슨 뭐 예를 들면 에베소 뭐 버가모 뭐 이런 도시들이 말이죠. 앞다투어 가면서 그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고 그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결국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 황제 숭배에 대한 그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여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 일은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다. BC 195년에 그 여신을 위한 신전 하나가 스머나에 세워졌다.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여신과 율리우스 황제를 합동으로 모실 신전을 에베소에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또한 로마 여신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전을 버가모에다 짓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이 생존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의 첫 번째 경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밧모 땅을 밟을 때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황제 숭배.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이것이 바로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요즘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제국시대는 아주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황제 자신을 경배하도록 주장하고 나선 이 첫 번째 황제가 가이오스 가리굴라였습니다. 이 가리굴라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하게 핍박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박해했는데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일을 확립하고자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아주 열중한 또 다른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 노릇한 사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베스피시안 황제의 둘째 아들로서 타이터스 황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왕위를 탐하다가 결국 양위를 받아서 전제군주가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던 그의 조카 클레멘스까지 죽였어요. 재산을 몰수할 정도로 폭군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해서 마구 죽였어요. 심지어 왕후까지 살해하려고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서 오히려 왕후가 그의 종을 시켜서 AD 96년 9월 18일 그 황제를 침실에서 사살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그 황제 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들을 그 밟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황제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케 한 정책은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에 로마 제국을 통일시키는 현명한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를 아주 정치적 반역자로 간주하고 황제의 위엄과 로마를 무시하는 불충한 시민으로 몰아붙여서 아주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황제를 신이라 불러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피할 도리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무신론자로 취급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친인척까지도 무신론의 제목으로 처형을 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갈림길에 늘 있었죠. 가이샤나, 그리스도나 둘 중에 양자 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의 갈림길, 죽음의 위협에서라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기를 거절했던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황제 순교를 거절함으로 박해를 받던 이 역사적 배경은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직접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나 안 그러면 그리스도나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나 바라보나 둘 중에 양자 태기를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를 따르던 이 충성스러운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황제를 주와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때문에 이 로마로 소환되어 신문받아 결국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대로 이 테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곳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상처 하나 입지 아니하였으며 그리하여 섬으로 유보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은 추방형을 당해서 그 당시 로마의 유배지 중에 하나였던 반모섬에서 채석장 노동하도록 정배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